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말씀을 삼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4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받았음에도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또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가 이제 부모가 되어보고 나니까 저희 부모님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키우시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을까. 저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 이제 형제였는데 저는 지금 삼형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둘과 셋은 다르다고는 하지만 둘도 만만치 않지 않았을까. 저의 모습도 아들을 키우면서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많이 좀 보게 되고 그러면서 부모님께서 참 많은 고생을 하셨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서야 나이가 이제 마흔 가까이 되어서야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참 제가 철이 없었구나라는 것들을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잊어버린 채로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안 받은 것처럼 못 받은 것처럼 사랑받지 못한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놀라운 일들이 마치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점점 희미해져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한 번 정한 구원은 한 번 정하신 그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마치 그 사랑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감소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사라지는 거나 줄어드는 것이 아님에도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고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잃어버렸는지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세 가지 정도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분법이 아니라는 거죠.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다는 표현이 딱 맞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딱 보면은 참 한숨이 절로 나오는 뉴스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공원에서 칼부림이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상에서 또 마찬가지고 또 곳곳에서 성범죄가 일어나고 또 보이스피싱과 같은 일들 또 대출 사기로 인해서 젊은 어떤 청년 세대들이 많은 피해를 겪는 일들이 이제는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참 악하다. 그 사람도 악하지만 세상이 너무 흉흉하다라는 표현들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악하다고 말하는 그 세상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을 사랑하신대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세상은 악한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불의함과 악한 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지만 그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세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악하다 말하는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 가운데로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우리가 악하나 반하는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과 교회를 구분짓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과 교회가 분리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 속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나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가 세워졌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한 몸된 지체로서 세상 가운데 파송받은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내일 교회도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악하다 말하는 세상에 이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들,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이 누구를 보내주셨죠? 하나뿐인 독생자이신 그분을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악하다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죠? 그렇다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있다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악함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저처럼,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죄인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로 전환될 그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바로 나라는 존재죠. 저 또한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다시 그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제가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고요. 제가 실력이 많아서도 아니고요. 제가 외모가 뛰어나서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또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저에게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하신 것은 저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저와 같은 자들을 빛 가운데도 불러내기 위해서 저를 목회자도 세우시고 또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사랑받은 자들을 건져내기 위함 뿐만 아니라 택자들도 속해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아들을 내어주고 죄인을 얻어내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생을 얻었고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단절된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이제는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교감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그 상태로 바꾸셨다는 것이죠. 독생자신 예수께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화목하게 하기 위한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 우리가 받았다고 말하는 그 구원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이 요한일서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그 사명으로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먼저 된 자들, 먼저 그 빛 가운데로 부름받은 자들, 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자 영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타락 영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죄가 관영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곳곳마다 다 타락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을 사랑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요. 그 계획을 지금까지 인도해가고 계신 것이고 또 앞으로 장차 그 완성될 날을 보게 되겠죠. 누가 볼까요? 온 세상이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은 악한 자의 세상이라 불리는 이 악한 자의 세상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참 빛이신 주님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어둠은 점점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나는 것처럼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이 점점 그 어둠의 그늘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다스림이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사역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약한 자의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과의 그 교제 안으로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간 언약 백성이 바로 교회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 복음이 쓰여질 그 당시 이제 1세기 말 AD 90년 전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이 구원을 말할 때 이 철학적인 어떤 사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헬라의 문화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헬라 이방인들에 있어서는 철학적인 사상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대두됐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여러분 쭉 찬찬히 살펴보시면 철학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뭐 이런 표현들도 다 그런 영향들 이제 요한이 그 쓰고자 하는 대상들에 따라서 그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철학적인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 이 수신자들도 있었고요. 또 당시 이제 초기 영주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제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있는 것은 악하다라고 보는 이분법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영지주의라고 표현합니다. 당시 초기 이제 영지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구원이란 것은 이 육체를 벗어나는 것을 뜻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이 육체를 벗어나서 영으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선하고 우리의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었기 때문에 육체에 머물고 육체에 계속 오래 머무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또한 당시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던 사회에서 이 자유와 구원이란 것은 이런 감옥 같은 육체를 벗어나고 이 영혼을 가두는 물질 세계를 벗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당시 이제 요한복음이 쓰여져서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세계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적 배경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2000년 전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육체를 입은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시대의 상황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육체를 모두가 다 육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그 육체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은 육체로 오셔서 육체로 죽으시고 또한 육체로 부활하시게 되죠. 그래서 세상은 더 이상 버려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장소가 된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랑하신 그 대상이 바로 우리가 악하다고 말하는 그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과 교회를 구분짓는 이분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 악한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관계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피조물들도 그 구원의 날을 고대한다고 말하는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이 세상을 회복시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할 일을 행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에 대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인물이었죠?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장 5절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빠삭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없었던, 그의 지식 가운데 없었던 것은 거듭남이었습니다. 중생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거듭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죠. 유대인의 선생이었던 자도 거듭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며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 중생이 있어야 하는 줄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도 이런 니고데모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죠. 개인의 경건 생활을 힘쓴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니고데모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다 하심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모세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칩니다.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고 우리가 죄를 지었는지 죄를 짓지 않았는지를 구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는 그 율법이 규정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받아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화목하기 위한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라고 요한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절 말씀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받을 예정이 아니라 이미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심판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인은 사망의 형벌을 받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죠?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가 됩니다. 의인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됐다고 쉽게 그렇게 표현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라는 겁니다. 마치 유월절 사건처럼 죄가 없는 것처럼 여기고 이미 심판은 이뤄진 것처럼 여겨지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칭하는 의롭다 여김 받았다는 그 뜻의 참된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심판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그 누구도 그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는 그 심판들을 거쳐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되죠?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심판대를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때문이요? 아니요. 우리 외모 때문이요?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때문이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공로에 힘입어서, 그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 심판대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자 구원이라는 거죠. 그 심판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그 누구나 심판대를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직 내 삶의 그 심판대가 나타나지 않았을 뿐인 거죠. 그래서 그 증거로 우리는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고 병드는 것도 그 증거 중에 하나죠. 병든다는 것은 무엇이죠? 결국 죽음으로 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유한한 삶을 보여주는 모습 중에 하나잖아요.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젊음이 점점 사라져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자주 아프게 되고 더 많이 병들게 되고 점점 더 죽음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와 그 시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이어진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심판이 확정적인 이유를 말씀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 자신이 행했던 말들, 어떤 행동했던 그것이 악한 행동인지 또 못된 행동인지 본능적으로 압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 거짓말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거짓말을 하고 나서 여러분 마음이 편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나는 거짓말해도 참 마음이 편합니다.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악한 행위를 하고서, 악한 말을 하고서 마음이 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자신의 어둠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악한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를 못 박은 죄인이구나. 우리는 본능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왔지만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계속 그 어둠 가운데 머물려고 하고 그 어둠 가운데 숨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찾아오셨을 때에 우리 어둠은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숨김없이 낱낱이 고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기 직전의 모습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잘 표현해주고 있죠.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난 모습입니다.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고요. 할례를 행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을 여겼고요. 구원은 따놓은 당상으로 생각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행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합니다. 잘될 겁니다. 평안할 겁니다. 형통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을 겁니다.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죠? 자기 권력으로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다스려야 할 그 제사장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또한 그 백성들은 어떻게 행하죠? 그것을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 제사장, 백성들 모두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고 어둠에 계속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우리는 안전할까요? 세상은 악하니까 교회 안에만 오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내 영혼은 안전합니까?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사랑의 교제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참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야 할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이 내 삶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그 빛 가운데 들어오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이유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교제,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얼마나 끈끈하고 얼마나 친밀하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 한번, 내 자신 한번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는 사랑이죠. 마지막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나아가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자기에게 최선이고 그것이 좋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내버려 두고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운 가운데서 이끌어내어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그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셨죠? 출애굽시키시잖아요. 종에서 해방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은 해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죠? 약속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고자 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죄에서, 억압에서 해방시키시는 것만이 아니라 약속된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자 구원이라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날마다 머물며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삶의 방식은 어떠할까요? 이와 동일하겠죠.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 세상,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빛이신 분이 누구인지, 그 빛 가운데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 삶을 통해서, 내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전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살아내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도록 세워졌다면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마땅할까요? 내일교회가 대구에 존재하는 것은 여기에 필요한 사명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이들이 있고 또 회복되어야 할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내일교회가 이 대구라는 지역에 세워진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내일교회가,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약한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야 할까요? 혹시 찾으셨다면 그 찾은 사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아가야 할 것이고요. 아직 찾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발견하기 위하여, 찾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을 살피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과 그 삶의 영역,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나타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씨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온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찬란하고 감히 볼 수 없는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빛을 비춰주셨죠. 그분이 오셔서 내 어둡고 추악한 내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의 인생에 광명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했고요. 그분만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어긋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들, 그 모든 모습들이 다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심은 구원을 위한,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와 결심을 보여주는 상징이자 실제였습니다. 여러분의 책 하나를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참 독특하죠. 회개를 사랑한대요.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묻습니다. 회개는 뭐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악한 행위에서 돌이킴을 의미합니다. 회개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주 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부지중에 죄를 짓기도 합니다. 또는 마음속으로 미운 마음을 품기도 하고요. 시기하는 마음을 품기도 하고요. 내 탐욕과 욕심이 나도 모르게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제가 아들 셋을 키우고 있다고 하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아들을 키우면서 제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참 자기중심적인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편하고자 아이들을 강제적으로 빨리 잠들게 하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내가 편하고자 빨리 밥을 먹으라고 잔소리 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죄는 우리가 안 지으려고 안 지어진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설수록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회개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앞에 더 자주 선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부끄럽지만, 너무나 부끄럽지만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더 많이 나아가고 더 자주 나아가고 더 하나님과 더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표현해주는 다른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비록 죄를 지었어도 그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오늘도 죄를 지었군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욕심과 탐심이 제 마음을 사로잡은 오늘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또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이런 간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삶이 더 많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 한다면 우리의 삶은 죄를 짓는 삶보다 더 하나님의 그 뜻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자 하는 그 모습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사랑은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분법이 아니고요. 차별이 아닙니다. 세상과 교회를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교회를 보내셔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이 약한 세상에 내어주시고 이 약한 세상 가운데 머물고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빛 가운데로 불러내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빛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 교제 관계 안으로, 그 관계 안으로 들어오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교회로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내일 교회 성도로서 또 직분자로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세상에서 부름받은 우리를 다시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두렵고요. 때로는 무섭습니다. 이 악하고 흉흉한 세상에 나아가는 거 저도 두렵습니다. 아마 저보다 여러분이 더 두려우실 것 같아요. 저는 일주일 내내 교회에 거의 살지만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서 일주일의 시간을 더 많이 보내시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두렵지만 두렵지 않은 것은 두렵지만 두렵지 않을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만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 아들이신 예수를 믿고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라고 한다면 이 약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히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은 악하지만 또한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으로 파송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우리 내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